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기상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7장 함께 성경을 펴시고 사무엘기상 7장 12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무엘기상 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저희가 먹고 이 말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알기로 지난주에 저희 지체들 중에 여러 분들이 조금 좀 어려운, 힘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마음도 그렇고 좀 힘든 일들을 겪은 분들이 여러 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오전에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힘들게 이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조금 커피가 필요하신 분은 좀 커피 한 잔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할 때 이것이 무슨 가톨릭의 어떤 미사나 또는 구약의 어떤 제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경배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또 우리 지체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나누는 사랑의 교제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서 뭐 이렇게 꼭 무릎 꿇고 벌 서는 그런 느낌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예배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시면 커피 이렇게 좀 드시면서 좀 피곤한 몸을 달래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오전에 어제 제가 탁구를 좀 쳐서 그런지 오늘 오전에 조금 몸이 좀 힘들길래 아까 찬송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에 저도 얼른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예. 오케이. 자, 오늘 제가 그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뭔가 큰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념물을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어떤 본성의 일종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현대 고등교육을 받은 지성인이건 또는 우리가 좀 미개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들이건 관계없이 세계 어디에서나 또 현대나 고대나 세계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떤 기념물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도 무슨 베트남 참전 기념탑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뭐 승전 기념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이 세우는데 성경에서도 이제 이런 기념물들을 세우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몇 군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 28장에 소개되는데. 야곱을 아시죠? 야곱. 우리 좀 사기꾼의 이 대명사로 우리가 이제 자꾸 부르는 야곱.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좀 더 듬직해 보이죠, 사실. 그렇죠? 생활력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보다는 그 믿음의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이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 때문에 형이 화가 나가지고 형한테 이제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하고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 집 라반에게로 이제 그 바딴 아람으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던 중에 우리 이제 찬송가에도 있는 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고 어떻게 되죠? 돌베고 배고잠 갔습니다. 그게 가사가 지금 맞고 있나요? 예. 뭔가 뭔가 그 절이 혼합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이 돌베개 배고잠 갔습니다 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꿈속에서 지금 이 봤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는 야 내가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게 하늘의 문이구나 이러면서 그 베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되죠. 베델, 그게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일어나가지고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이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서약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돌이지만 뭐 베개를 베고 자는데 뭐 무슨 뭐 엄청나게 큰 걸 베고 자진 않았겠죠. 조그만 거 거기 그 위에다가 아마 이제 옷가지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잠을 잤을 텐데, 그 작은 돌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이제 세워서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념물로 그것을 기념물로 삼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여호수아기 3장 4장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빙글빙글빙글빙글 돈 곳은 그 이제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 요르단강의 동쪽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강을 건너면서 요르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에도 무슨 배를 만들어서 건너거나 뭐 다리를 세우고 건너지를 않고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맨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발목이 잠기니까, 그러니까는 강이 저쪽 상류 쪽에서 강이 물줄기가 끊어지면서 그 이렇게 무더기처럼 이렇게 무더기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무더기로 쌓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끊어졌다. 사실 그냥 들으면 믿기 힘들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소위 이야기하는 기적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기적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믿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강이 이제 그렇게 멈추면서 요르단강이 멈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할 때 이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강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딱 버티고 섰습니다. 강의 중간쯤 들어가서 버티고 서 있을 때 나머지 백성들이 다 지나가죠.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강의 그 중간에서 돌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해가지고 그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머물 장소로 가져가서 그걸 기념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는 또 다른 12개의 돌로는 그 제사장들이 그 섰던 강의 중간 거기다가 이렇게 기념물을 세워놓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도 이런 어떤 엄청난 일,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기념물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이런 어떤 기념물을 세우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큰 돌인 것 같아요. 큰 돌을 성소 옆에 갔다가 이렇게 세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이 돌이 다 들었어.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돌이 이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증거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돌을 어떤 기념물로 이제 세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기상 7장에서도 보니까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기념물을 세우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가 좀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사무엘을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어느 정도 위치를 갖는 사람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태동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 그러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냥 이게 당연하게 그냥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냥 시조예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아버지 집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러내셔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게 이렇게 하셔서 이쪽 가나안 지역으로 오게 하십니다. 지중해 쪽에. 그래서 이제 이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에버 그래서 이제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보통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이 그 당대에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 약속한 땅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기를 400년만 기다려 이렇게 하시죠. 400년 네 세대만 기다려. 왜냐하면은 그 뭔가 땅을 줘도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경작하고 또 전쟁을 해서 차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씨가 번성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한 400년 정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에 이미 잘 정착해서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불법이 이제 차는 시간이 4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0년이 그럼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을 거냐? 네가 다른 민족 그 너의 씨들이 다른 민족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보면은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시기 전에 고난부터 먼저 주셔서 훈련을 하시는 것이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좀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셔서 물론 이제 이집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번성하고 있을 때 400년이 다 찼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세는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조선시대 같으면 뭐 태조 이성계식이 되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파운딩 파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위치가 이제 모세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 한 나라의 그 입법자, 법을 입안한 사람이 되기도 하면서 어떤 그 초대,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옛날 같으면 왕,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것이죠.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태동은 아브라함부터이지만, 이 국가의 태동은 이제 모세로부터 이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주어졌던 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성취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면서 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 우리가 보통 국가다 그러면은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 시간에 배우셨죠? 예, 저만 배운 거 아니죠. 예,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면서 이제 국민이 생겼죠. 그렇죠? 예, 또 주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토는 없어요. 이 영토를 확보하는 걸 누가 하냐? 이거를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하면서 영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환경이 뭐냐면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재판관들, 우리 영어로 저지. 재판관의 시대, 사사시대가 이제 있으면서 제일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12사람이 되면서, 만약에 그 중간에 이 아비멜렉을 넣게 되면 13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마다 조금 이제 개수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확실하게는 12명의 이제 그 사사 시대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다루는 성경의 책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 상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이제 사사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왕정 시대가 되는데, 초대 왕이 사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래서 각각 40년, 120년간의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면서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아시리아에 망하고, 조금 더 있다가 남쪽에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무엘은 바로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그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성경에 언급할 때 시편에 보니까 시편 99편에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할지니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주를 부르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사무엘이 누구와 이름이 같이 동등하게 언급되냐면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과 동등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대표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율법과 성막이었습니다. 율법은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죽어, 너 이건 하지 마, 하면 죽어, 이렇게 사형을 언도하는 거예요. 사형을.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죽지 않는 방법,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성막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죄를 용서받고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게 성막 제도예요. 이 성막 제도의 수장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엄청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이 두 사람과 같이 이름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실 때 이 이름들이 언급되는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호칭할 때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어떤 경우에 이 아내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건 대단히 파격적인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 사회도 대단히 가부장적인 제도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지금 그 아내가 먼저 언급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것은 대단히 특별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언급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제 이름이 그런 식으로 언급될 때 그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언급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 지금 이 사무엘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언급되는 것, 이것은 그냥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좀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그 비중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 대언자라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서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엘리야, 엘리사, 그 엘자가 들어가면 아까 베델, 엘자가 들어가면 그게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사무엘에도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그를 구했다. 그러니까 주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 지금 사무엘이에요. 예.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성전에서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됐습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엘이 대언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이 사사입니까? 왕입니까? 뭡니까? 아니면 전부 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 그룹이 있는 것인데 왕이 있고 대언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현대 사회의 어떤 삼권 분립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서로 견제도 하고 하면서 중요한 그 세 어떤 그 세력이 지금 왕과 대언자와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시게 되죠. 그 세 가지 경우에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 머리에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대언자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인데 언어만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무엘은 그럼 뭐냐? 사무엘은 일단 가장 확실한 건 대언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기상 3장 19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여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국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리적인 한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다 하는 표현,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준 줄을 알았더라.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그 직전까지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셨는데 사무엘 때 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 보니까 주의 대언자였다. 그렇죠? 대언자입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수 있는가? 사무엘이 제사 희생물을 드린 거 혹시 기억하는 거 있으십니까? 사무엘이 희생물을 드렸나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죠? 사무엘기상 7장에 보면 아직 왕이 안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직 안 세워진 상태인데 이때 지금 우리 본문이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인 것을 알고는 블레셋이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겁이 나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헌물을 드리는 일을 했죠. 이거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 지금 이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레위기와 민수기를 지금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희생 헌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번제 헌물. 이것은 어떤 죄 용서보다는 자신을 전체를 다 이렇게 희생해서 소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그 기름이 다 타기까지 원래 그 에너지가 기름에서 우리 지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다 타기까지 자신 전체를 다 소진해서 드리는 게 이게 번제인데 이거를 지금 사무엘이 드리는 걸볼때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왕이 세워진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진 이후에도 사무엘기상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8절부터 보니까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이레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고 자기가 번제 헌물을 이거를 다 드리려고 해요. 사울은 왕이긴 했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록 왕이라도 이거를 사울이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원래 드렸어야 되는 거냐면 사무엘이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늦게 오니까 마음은 불안하고 그래서 이걸 사울이 직접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11절에 보니까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나이까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사무엘이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알기에 제사장이 되려면 무슨 지파여야 되죠? 레위 지파. 그러면은 사무엘이 레위 지파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건 사실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책들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알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요. 이 엘가나가 나중에 그 역대기 상에 가서 보시면 역대기상 6장 27,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로 나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 고핫, 므라리. 요즘 배우고 있죠, 저희가. 수요일 날.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이었어요. 엘가나가.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 레위 지파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기 상에 보면은 여기 이제 좀 헷갈리는 게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냐면 사무엘기상에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에브라임 산에 라마다임 소빔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는 엘가나가 지금 이 출신 지역이 에브라임 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제 여섯 군데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48개의 그 성, 48개의 도시를 제사장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안 하시잖아요. 특정한 땅 분배를 안 하시는데 그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한 곳에서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의 땅들의 어떤 그 한 면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골고루 분산돼서 거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엘가나도 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데 이 특별히 이제 그 에브라임 쪽에 가서 살게 된 그런 레위 지파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상가 여기에는 조금 좀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사들이 했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도 거기를 한번 보면은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인데 거기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이제 설교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할 때 그때 17절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을 주셨느니라. 아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사 시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사사 시대는 450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 때까지가 그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무엘도 뭐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사로도 또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하는 일 이것을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제 이러한 사무엘이 이제 오늘 그 어떤 한 기념물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이제 사무엘기상 7장에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기 7장의 내용이 전개되기까지는 그 앞에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기상 4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는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작 신뢰하는 마음은 없는 채 법궤를 무슨 미신처럼 생각한 거예요. 마치 그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드라큘라 나타나면 어때요? 이 나무 십자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이대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실제적인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 그 십자가 아무리 큰 십자가를 갖다 이렇게 내민다고 해서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겠습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없는 채 법궤를 무슨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법계가 그냥 탈취되도록 놔둬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법계를 이제 빼앗기게 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계를 빼앗아서 블레셋 진영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진영에 있다가는 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법계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이제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에 먼저 보냈다가 그다음에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겼는데 거기에서 그 법궤가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궤가 빼앗긴 사건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기 상의 에벤에셀 이 사건이 나오기까지는 한 20년이 조금 넘는 그런 이제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법궤도 이렇게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한 20여 년을 그렇게 머물고 있고, 참 이스라엘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상당히 가난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 사무엘 대언자의 어떤 역할들이 이제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7장 사무엘기상 7장 2절에 그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통곡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고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마음이 낮아지면서 이 미스바라는 곳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하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한마음이 돼서 심지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단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려고 할 때 미스바에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모여서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강성해지려는 느낌이 드니까 블레셋이 이제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제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치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7절 곧 뒷부분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 이 순간에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언자로 세워진 것이 지금 한 20년 정도 경과한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엘리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실제적인 영적 리더로 있을 때, 그 밑에, 아이 때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 블레셋과의 전투 그때 이제 이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전쟁에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죽는 이 사건을 엘리가 그걸 그 전쟁의 보고를 듣는 순간,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엘리가. 그러니까 엘리 대언자가 죽었어요. 실제 영적인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지도자가 그때 죽은 거예요. 그 이후부터 지금 사무엘이 영적인 어떤 리더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젊은 나이에 됐을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한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통치해 왔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이 뭔가 그 어떤 전쟁을 수행해 본 경험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시기까지는 어떤 다른 이민족의 특별한 그 침략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 이 리더의 역할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대단히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위기지만 개인적으로도 위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바라는데,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그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도 망하지만 사무엘로서도 그 입지가 이게 하나님의 정말 참 대언자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무엘로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대단히 큰 위기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구출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이제 위치가 이제 된 것입니다. 이 순간에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 희생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 전체를,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여기 보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합했어요. 사무엘의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 사무엘이 이런 이 번제 헌물을 드리고 있는 그 틈에 쳐들어왔습니다. 마치 현대의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서 그 6.1 전쟁 이런 걸 살펴보면은, 그 날이 이제 요음키퍼, 그래서 대속죄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쉬는 기간에 그 아랍 국가들이 총 공격을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총 공격을 해온 사건이 이제 현대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침입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같이 보시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을 치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둥을 통해서 이들을 치셨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는 하늘에서 이 불덩어리가, 불 섞인 우박 같은 거, 불덩어리가 막 이렇게 쏟아지게 하셔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게 하셔가지고 멸하게도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인데 이번에는 천둥을 통해서 전쟁을 하십니다. 천둥 뭔지 아시죠? 벼락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들리는 소리가 천둥이죠. 그렇죠? 꽝 하는 소리잖아요. 꽝 하는 소리.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전쟁에서 죽은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고막이 찢어져서 죽은 사람이 대단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포를 쏠 때 대포 옆에서 이 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이 고막이 터지고 귀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 천둥 소리를 그 블레셋 진영에 대단히 가까운 곳에서 이 소리를 내게 하셨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귀가 멀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무찌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마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대승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렇게 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투가 이제 마무리되었을 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마음이 너무 들떠 있었겠죠. 이야 우리가 해냈다 이러면서 마음이 들떠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은 그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도 않고 또 그 모든 그 승전에 취해서 그냥 방종하지도 않고 뭘 하냐면은 12절에 보니까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승리가 왔을 때 거기에 도취해 있지 않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공을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13절부터 보니까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의 모든 날에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도시들의 주변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뺏겼던 땅도 다 찾게 되면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감히 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평화를 누리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이 사무엘이 세웠던 이 돌, 그 돌을 세웠던 그 장소, 이름을 붙여준 건 원래는 이제 그 돌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인데, 에벤 에셀, 그 돌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장소의 이름이 됩니다. 이 장소가, 똑같은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 여러분이 사무엘기상 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장소가 20여 년 전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으면서 법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전투가 일어났던 그 장소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옆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법궤를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크게 실패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장소에서 이제 기념물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에벤에셀을 고백하는 마음,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에벤에셀,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이게 에벤에셀의 마음입니다. 에벤에셀은 두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에벤, 이게 돌이라는 단어이고 뒤에 있는 에제르, 이게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help 또는 help meet, 도움이라는 단어예요. 도움. 여러분, help meet, 영어로 help meet 하면은 생각나는 거 뭐 없으십니까? help me 말고 help meet, M-E-E-T, help meet. 예,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이제 만드시고 아담에게 짐승들을 이렇게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실 때 아담이 그 부르는 게 그들의 이름이 됐는데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는 합당한 협력자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이브예요. 그 이브가 뭐냐면 그게 헬프밋이었어요. 아담의 헬프밋. 아담을 돕는 사람, 합당한 조력자. 이게 이브였어요. 이때 이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혼자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애초부터 헬프밋이 필요한 사람, 조력자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애초부터 인간 조력자도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이라는 그 도움도 필요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저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에벤에셀의 마음입니다. 또 이 에벤에셀의 마음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이에요. 인생이 경험하는 어떤 승리, 그 승리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자기를 도우신 또 자기 민족을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지금 에벤에셀로 나타난 거예요. 또 이 에벤에셀의 마음은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돌에 이 붙인 이름 자체가 에벤에셀, 도움의 돌, 또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돌을 기념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마음은 바로 앞으로 또 한 발짝도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이 기대와 희망을 가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여기까지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다음 한 발짝도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에벤에셀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려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늘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일을 후대까지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세워놓은 그 돌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지금 에베네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외적인 기념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먼저 기념물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까 이제 제가 여호수아 24장에서 죽기 전에 그들에게 이제 기념물을 세겜에서 기념물을 하나를 큰 걸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 기념물을 세우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언약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돌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그 어떤 기념물, 언약의 기념물이 먼저 세워졌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침례가 외적인 이 물침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침례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세우는 이 에벤에셀의 이 기념물도 사실은 이 땅에 이 돌이 서기 전에 이미 이 미스바에서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미 그 신뢰의 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념물이 이미 세워졌던 것입니다.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이 전쟁 후 승리한 이후에 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어도 그 의미가 크게 반감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하고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현재 닥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좀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우심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제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순간들에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벤에셀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기념물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에벤에셀이라는 그 돌을 세우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문제도 주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세워놓는 에벤에셀, 그 하나님의 도움의 기념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신실하게 도우실 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념물은 누가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세울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게 다 내가 이룬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또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이 에벤에셀, 하나님의 승리의 이 기념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더 세워주실 것입니다. 많은 도움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또 그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즉 에벤에셀을 그 마음에 세울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도울 마음이 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에벤에셀의 돌들을 세워가시는,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이 순간까지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한 발짝 더 떼고 나서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기억나는 대로 그 돌을 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 이 도움의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걸음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